VOA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올 연말까지는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 이전을 완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이미 첫 인도분은 벨라루스에 전달됐다면서 우리는 여름이 끝날 때 또는 연말까지 이 일을 완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는 러시아 국가의 존재이며 광범위한 의미에서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국가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반격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전차 186대와 장갑차 418대를 잃는 등 손실이 매일 늘고 있다면서 러시아에 비해서 손실이 10배가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16일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올리비아 돌턴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핵태세를 조정할 징후나 이유를 보지 못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돌턴 부대변인은 또 나토 동맹의 집단 방위 원칙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나토 조약 5조는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전체의 공격으로 간주해서 자동 개입할 걸 명기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7개국 지도자들로 꾸려진 아프리카 평화사절단이 16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방문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사절단을 이끈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조속한 전쟁 종식과 이를 위한 평화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종전이 낫다면서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종결돼야 하고 협상과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평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평화회담은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철수한 후에만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회담에서 우리 영토를 점령한 러시아와 지금 협상을 하는 건 전쟁 동결이자 고통과 순환의 동결이라고 여러 차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평화사절단은 우크라이나 방문에 이어서 1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납니다.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유엔 헌장 존중에 대해서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6일 밤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최근 몇 년째 전방위적으로 마찰하고 있어서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문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모습입니다. 양국 정부 관리들은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대화 재개와 소통 라인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과 19일 베이징에서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칭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 중국 고위 관리들과 회담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6일 출국에 앞서 비비안 빌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치열한 경쟁이 대립이나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자신의 방중 목표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권한이 부여된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거라면서 이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오판을 피하며 도전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양국이 책임 있게 관계를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16일 주요 교역국에 대한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15년에 제정한 무역촉진법에 따라서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과 환율 정책을 평가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이를 공개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된 주요 교역국의 외환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2022년에는 환율 조작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찰 대상국은 총 7개 교역 상대로 스위스, 한국,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완이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줄곧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VOA 뉴스 박영섭입니다. 몇 달 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텍사스로 가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비행기 안에서의 일입니다.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주의 경계를 지나고 있던 10km 상공에서 바이올린을 든 승객이 객실 맨 앞으로 가서 다른 승객을 향해서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지그시 눈을 감고 화를 들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비행기 안에서의 바이올린 소리에 사람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들었고 승무원은 안내 방송을 할 때 쓰는 인터컴 전화기를 맨 뒤에 승객도 이 바이올린 연주를 즐길 수 있도록 스피커로 만들었습니다. 좁은 좌석에 앉아서 불편하고 무료했을 승객들을 위한 재능 나눔의 현장이었습니다. 승객들은 특별한 재능을 선물한 연주자에게 찬사를 보냈고요. 큰 박수를 하며 그날의 추억을 휴대전화 영상에 담아 공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하는 도성문입니다. 훌륭한 음악당에서의 연주회도 멋집니다만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듣는 바이올린 연주는 어디서나 경험할 수는 없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주말의 음악여행도 여러분의 라디오 앞으로 아름답고 편안한 클래식 음악 선물 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유대계 미국인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톤이 연주하는 러시아 작곡가 알렉산드르 보로딘의 현악 4중주 2번 녹턴, 프랭크 브리퓨가 지휘한 컬럼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불리는 아이작 스턴과 프랭크 브리프가 지휘한 컬럼비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로딘의 현악 4중주 2번 녹턴을 클래식 음악 여행의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비행기 안에서 열린 음악회 이야기. 비행기 여행이 흔한 미국에서는 가끔 듣게 되는 소식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공연을 가던 합창단이 각자 앉은 자리에서 풍성한 하모니를 만들고 손가락 박자에 맞춰서 시작한 한 노신사의 노래가 옆자리, 뒷자리에 앉은 동료들과 어우러진 아카펠라 중창이 되고 바이올린이나 플루트 같은 작은 악기를 들고 탄 음악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나누면서 감동을 주고 또 박수를 받는 깜짝 음악회가 승객들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에 담겨서 이런 음악회가 있었습니다라는 소식으로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자, 함께하면 감동이 배가 되는 것이 바로 음악의 매력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주말의 음악여행. 이 시간에는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루드비 반 베토벤의 7번째 교향곡 A장조 작품번호 92의 2악장 알레그레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작품 가운데 가장 부드럽고 밝은 기운의 작품이라고 하죠. 전체적으로는 춤추며 즐기는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작품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제 들어볼 2악장은 2악장 알레그레토는 조금은 무거운 다른 분위기입니다. 날카로운 아픔과 위로를 표현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독일인 지휘자 오토 클램페러가 이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1955년 녹음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미국의 현대음악가 클래식 피아노 연주의 재즈풍 음악을 가미한 작품으로 이름난 작곡가 조지 거쉰의 작품 들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왈츠 C단조고요. 프랑스의 쌍둥이 피아니스트인 카티아 라베크, 마리엘르 라베크의 듀엣 연주입니다.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말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악기는 1995년에 발견된 곰뼈로 만든 것으로 추정하는 뼈필입니다. 슬로베니아의 어느 동굴에서 적어도 5만 년 정도 전에 살았을 동굴 곰의 넓적다리로 만든 것으로 추정하는 뼈필이가 발견됐는데 인위적으로 뚫었을 것으로 보이는 네 개의 구멍으로 소리를 내고 또 그 소리를 즐겼을 것으로 보이는 원시 인류, 그러니까 네안데르탈린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바꾸게 하는 발견이어서 대단한 화제를 낳았었습니다. 이 언어 능력이 없어서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에 쫓겨났고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다는 것이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추정이었는데요. 악기를 만들고 연주하고 또 즐기는 정도의 집단이라면 분명히 언어 능력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뼈피리가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뼈피리를 똑같이 복제하고 복원한 점토피리로 연주하는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슬로베니아의 한 음악가가 슬로베니아 국립박물관이 점토로 만들어서 복제한 피리로 잘 알려진 클래식 곡을 연주를 해보니까 조금은 거칠고 또 무딘 음색이 나기는 했지만 이 뼈피리의 구멍이 구현하는 소리가 현대음악에서 사용하는 이 전통 음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5만 년 전에 인류가 만든 뼈피리로 들어보는 작곡가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쥐단조, 또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유튜브 채널에서 간단한 검색어로도 찾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바흐와 어깨를 나란히 한 음악가로 평가하는 1700년대 작곡가 게오르크 필리프 텔레만의 바로크 플루트 작품 듣겠습니다. 12개의 무반주 가로 플루트 환상곡입니다. 쥐단조, 일본인 플루티스트 마사히로 아리타가 연주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상은 미국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제이미 폭스가 연기했고 조 라이트 감독이 만든 영화 더 솔리스트 독주자입니다. 영화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첼리스트였지만 조현병을 앓고 있는 노숙자 나다니엘 에어즈와 또 특종을 쫓아다니며 살다가 우연히 나다니엘을 만난 LA타임스 기자의 실제 이야기를 스크린으로 옮긴 2009년의 작품입니다. 때는 2005년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새로운 기사거리 특종을 찾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LA타임스의 스티브 로페즈 기자가 공원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노숙자 나다니엘 에어즈를 보고 취재 수첩을 꺼내둡니다. 로페즈 기자는 그냥 지나치기에는 뭔가 특별해 보이는 나다니엘에게 말을 걸었고 두 줄짜리 바이올린으로 소리를 내면서 줄리아드 음악학교를 다니는 나다니엘 에어즈라고 중얼거리는 이 나다니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로페즈 기자는 줄리아드 학교에 전화합니다. 그런데 졸업생 중에 그런 학생은 없다고 하니 금세 실망하는데요. 하지만 다시 걸려온 전화는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 중에 나다니엘이 있고 첼로를 전공했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로페즈 기자, 스티브는 나다니엘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촉망받던 첼리스트가 어쩌다 거리의 노숙자가 됐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나다니엘의 여동생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스티브는 나다니엘의 이야기를 기사로 썼습니다. 끝없이 들리는 환청과 망상 때문에 학교를 떠나야 했던 천재 첼리스트가 LA 거리에 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였고 스티브는 어느 독자가 보내온 첼로를 가지고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억지로 어렵게 활을 잡았지만 나다니엘의 첼로 소리는 특별했습니다. 스티브는 나다니엘의 재능을 찾아줘야겠다며 첼로를 하는 친구에게 음악 치료를 부탁했지만 온전한 정신이 아닌 나다니엘은 찾으면 숨고 숨었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면서 애를 태웁니다. 무대를 보여주고 공연장에 데려가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다시 첼로를 켜게 하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스티브의 기대와 바람은 실패였습니다. 나다니엘은 여전히 환청과 망상에 빠져 있었고 평화로운 독주는 오직 혼자만의 세상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나다니엘은 스티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문을 조금씩 열게 됩니다. 스티브도 나다니엘을 통해서 도시의 명암을 체험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특별한 우정의 친구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갈등도 있었지만 스티브는 나다니엘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소원했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나다니엘이 친구가 된 스티브를 위해서 들려주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프렐류드는 재클린 듀프리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또 스티브가 데려간 음악회에서 나다니엘의 지긋한 눈빛과 또 손가락의 움직임을 주목하게 했던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3악장은 조지 스틸이 지휘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getrost, ein Retter naht, bald führe dich ins Frankenland, dort und in Verglück und Land, trinke dich der Myrte Glanz. Dann im hohen Rittersaal, preise froh der Weinbokal, preise froh der Weinbokal, dann im hohen Rittersaal, preise froh der Weinbokal.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오페라 오베론에 흐르는 아리아, 그래 나를 위협하는 그 무엇도 독일의 테너 지크프리트 예루살렘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오늘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의 연주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지 윈스턴은 잔잔하고 부드러운 연주의 뉴에이지 감성 음악의 대가로 꼽히고요. 1980년에서 1990년대 풍미한 미국의 피아니스트입니다. 연주 활동을 한 50여 년 동안 공식적으로 발표한 앨범만 18개인데요. 모두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1982년에 발표한 앨범 디셈버는 서정미가 돋보이는 땡스기빙이라는 곡과 1600년대 독일의 작곡가입니다. 요한 파헬벨의 작품 캐논의 멜로디를 변주곡으로 연주한 캐논으로 유명했었고요. 1994년에 발표한 포레스트라는 앨범으로는 그래미상도 받았고요. 또 여러 앨범으로 이어진 인기는 조지 윈스턴이라는 이름을 미국 빌보드 차트의 최고 자리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조지 윈스턴의 캐논 변주곡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